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8월 4일 화요일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억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유다가 의지하고픈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이 빠져나온 악의 제국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경고는 애굽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은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몇백 년 전 종살이하던 시절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은 매우 빠른 흐름과 구체적인 설명으로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2절에서 4절은 사회 내부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경제적 파탄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정치인들의 우둔함을 조롱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내가로 시작되는 주어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격동하심에서 시작된 혼란은 애굽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자중질환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들의 계획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의지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잔인한 주인 행세를 하고 포악한 왕이었던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지고 포악한 왕들의 다스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의 문명과 지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로 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10절은 경제적 혼란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보장해 주었던 바다와 강들이 줄어들고 마를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던 바다와 강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초장과 곡식밭은 말라버리고 어부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삶의 경제적 풍요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의 기능 상실은 사회의 농업과 어업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갈대와 부들이 사라지고 기간산업이었던 세마포와 삼베를 생산하는 직물산업도 붕괴되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에 환호하던 애굽은 이제 나일강의 마름에 수치와 근심에 쌓일 뿐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애굽을 다스리던 모사들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이들의 무능함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밀어넣는 위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둔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12절에 이르기를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들이 자랑하던 고대의 지혜와 문명의 이기는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무능력,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열국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본 애굽의 지혜와 문명의 우둔함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개입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고 합니다. 애굽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이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매 한 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강한 우상들의 무능력을 시작으로 그들의 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 정치의 우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크고 강한 제국의 힘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악의 제국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힘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부추기는 유혹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몰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력 덩어리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국을 떠받치는 사회 시스템과 경제적 풍요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와 물질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면 그 붕괴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요의 시대는 그만큼 영적 긴장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 있다고 안심하다가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대가 풍요의 시대입니다. 제국의 체제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일강의 풍요로 살아가던 자들이 나일강의 마름으로 몰락합니다. 강과 바다의 풍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자본주의 시장의 매력으로만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나일강에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체제를 엎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떨게 하고 애굽의 지혜자들을 우둔하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애굽의 몰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시한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유혹이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향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애굽의 영원할 것 같은 체제와 풍요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속절없이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